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면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이제 52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처럼 이제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제 행사를 가졌고요. 그 마지막 날에 그 명절 끝날에 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 지도자들이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그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말씀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어떤 권위에 굉장히 도전을 이제 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12절에서 또 다시 8장 12절에서 8장 이제 59절까지 8장 끝까지 계속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어떤 이제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8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모두가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간음 중에 잡혀서 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잡아온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예수님께 이제 함정을 파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시고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그 회심의 가책을 받아 이렇게 떠나가는 이제 이런 이렇게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우리가 그 성경 원본은 아직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본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이제 초대교회 이제 사본들에 보면 이 내용이 이제 빠져 있는 사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여자들 중에 간음을 하고 나서 이런 예수님도 이렇게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내가 간음해도 괜찮아라고 써먹을까봐 초대교회 이제 교부들 중에 혹은 교회 지도자들 중에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삭제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제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성경학자들은 자유주의 학자들이나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7장부터 8장까지 이 내용 안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에 관한 이 이야기가 있는 건 매우 부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 이 내용이야말로 전체적인 7장과 8장의 맥락에 매우 그 어울리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8장 3절에 보면 누가 데리고 오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4절에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여기에 간음하다 온 여자는 있는데 남자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죠. 그러니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 현장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 이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그걸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편파적으로 이 어떤 사건들을 요리해서 자기 마음대로 요리해서 예수님 앞에 가져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물어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그리고 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이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은 12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직접적으로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의 빛이시고 정말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증언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자, 그런데 이 맥락 속에서는 어떠한 비판의 내용도 있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의 지식인들이었죠. 그 당시의 최고로 아주 훌륭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팔아서 이야기하고 모세의 율법을 팔아서 이야기하지만 실상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13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네가 말하는 거는 마치 순한 논리의 오류와도 같다.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나는 빛이다.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네가 말하는 건 오류 아니냐, 너의 말에 누가 증거를 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내 증언이 참된데 너희가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아는데 너희는 알지 못할 거다. 왜 알지 못하느냐, 나는 너희와 근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와 같은 도상 위에서 같은 레벨 위에서 같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아니라 나는 너희와 완전히 어떤 위계가 다른 존재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내신이다. 내게 증인이 있다면 너희는 모세 율법에 근거해서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되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 두 명 이상일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증언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증인이 바로 내 뒤에 있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들은 8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결심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 안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고 지금 너희가 이야기하느냐? 바로 앞에 있었던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건을 한번 떠올려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그들은 자기들의 증언이 참되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증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고 그 여인을 괴롭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논리적으로 탁월한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탁월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논리적이냐? 너희가 그렇게 이성적이냐? 너희가 그렇게 법대로 너희가 정말 그렇게 얘기하냐? 그런데 너희가 정말 중요한 거를 잊어버리고 있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얼마나 논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합리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체계화시켰냐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을 지향하느냐의 문제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이 여인을 내 앞에 데리고 온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힐난하고 비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모세를 팔고 하나님의 율법을 팔고 이렇게 이스라엘이 선민인 걸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구름만이 우리 패거리만이 옳은 패거리야, 우리 팀만이 옳아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짜맞춘 것 아니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논리적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냐, 아니라 너희의 이면에 과연 뭐를 주장하느냐, 뭘 지향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그 조너선 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부제가 이렇습니다. 나의 옳음과 그들의 옳음은 왜 다른가, 이런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제 그 이제 심리학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논리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 위에 올라탄 기수와도 같은데 이 코끼리는 뭐냐? 논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때로는 즉흥적이기까지 한. 그런데 이 기수는 논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 기수가 코끼리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기수는 코끼리를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옳으냐 그르냐, 난 저게 싫다 난 저게 좋다 하는 거를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어떤 사태나 어떤 사안들을 딱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느냐 생각대로 어떤 딱 결정을 하고 논리나 이성은 그 뒤에 그 결정을 합리화시키고 설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 교회에서 듣지 말라는 헤비메탈 음악을 열심히 들었거든요. 근데 왜 들었나 생각을 해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듣지 말라니까 들었어요. 교회에서 듣지 말라니까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명은 그 뒤에 갖다 붙이는 거죠. 아, 우리나라 음악은 들을 게 없어요. 이 음악이 훨씬 더 좋은 음악이에요. 뭔가 음악이 굉장히 과격하고 굉장히 안 좋은 노래말들이 많지만 이거야말로 정말 자유를 노래하는 거예요. 막 갖다 붙여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설명은 그 다음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의 한계라는 것은 그들은 이미 마음 안에 자기들의 편견대로 자기들의 아집대로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그냥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이방인이 싫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만 남아있냐면 이 직관의 가장 중요한 어떤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우리 편이 아니냐, 내 편이냐 아니면 네 편이냐, 요거를 나누는 거에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설명 갖다 붙이는 거는 나중에 이렇게 그냥 붙이는 거죠.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야. 성경을 꼼꼼히 보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느끼고, 왜 우리만 오르니까, 우린 선민이니까. 너희가 왜 선민인데? 왜 하나님이 너희만 사랑하시는데? 요나서를 봐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봐봐.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 편이냐 아니면 남의 편이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얼마나 논리적이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것이다. 너희가 지향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 거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자고 하는 거냐. 다른 이들을 배제해서 너의 안정을 확보하고 다른 이들을 무시해서 너의 높임을, 너의 잘남을, 너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거라면 아무 소용없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954년에 이런 심리학계에서 이런 실험이 있었답니다. 무자파 세리트라는 사람이 이제 비슷한 계층에, 노동자 계층에 있는 22명의 12살 먹은 사내 아이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한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있었던 실험인데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3주 동안 그 오클라호마에 있는 이제 여름 캠프장에 얘네들을 데려갑니다. 그래서 11명씩 나누어서 한번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먹을 거 이런 거 주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위계질서가 생기더랍니다. 지도자가 딱 생기고 자기 팀 이름을 정하더랍니다.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한 팀 이름은 방울뱀족이었고 한 팀 이름은 독수리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의 중요한 내용은 처음에는 너희들만 있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1명, 11명, 방울뱀족, 독수리족 이렇게 있는데 서로가 있는 거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캠프장이 전부가 다 자기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개울가에 가서 이제 여기는 우리 개울가야, 여기는 우리 공터야 이러면서 이렇게 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팀 애들이 그 놀고 간 흔적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이 너무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거 내 자리인데, 여기 우리 구역인데 우리 말고도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러고 나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돌변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무 일면식도 없는 아이들이었는데 11명 이렇게 묶어두자 자기들끼리 지도자를 세우고 자기들 안에서의 어떤 그런 끈끈한 어떤 이런 것들을 만들더니 서로 이제 조우를 하게 되니까 이 관리자가 중간에서 말리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뭐 이렇게 양말 같은데 돌멩이를 넣어가지고 막 던지기도 하고 굉장히 그런 이렇게 폭력적인 어떤 양상을 보이더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실험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을 보면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자연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치 그 실험의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상대가 어떤 존재인가,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상대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여력이 인간에게는 본성적으로 없습니다. 우리 팀인가 아니면 상대방인가, 아군인가 적군인가, 내가 함께 가야 할 사람인가 아니면 쳐서 죽여야 할 사람인가, 이거밖에는 없습니다. 사실 인류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주지요.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상대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압박감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그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사건을 이렇게 놓고도 어느 그룹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해석이 굉장히 달라지죠.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이제 공사장이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공사장에서 이제 공사장 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공사장에서 떨어지는 벽돌을 맞고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반정부 인사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에 반대하는 이런 그 매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거는 뭐가 정부의 음모가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반대로 친정부 쪽에 있는 매체에서는 이거는 그냥 사고였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양쪽이 서로 철저하게 논리적으로 그 주장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서로 아마 합의점을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팽팽하게 그 주장이 맞설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엇이 더 논리적이냐, 무엇이 더 합리적이냐, 무엇이 더 윤리적이냐, 무엇이 더 도덕적이냐는 철저히 그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는 어떤 표현에 의한 것일 뿐 속으로는 사실 자기 직관, 누가 우리 편이지? 누가 나랑 더 가깝지? 라고 하는 생각이 훨씬 더 어떤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태만 계속된다면, 인류가 이런 상태만 계속 가지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인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끊임없이 폭력과 살인의 역사로 점철됐던 것처럼,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고귀한 생명의 역사보다 죽고 죽이고 서로를 배제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를 무시하고 상대의 것을 빼앗아, 심지어 상대의 생명을 빼앗아 나의 생명을 확보하고 확인하려는 악마적인 사탄적인 어떤 그런 문화만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이 코끼리 같은데 그냥 우리 이성은 단지 그 코끼리가 가자는 대로 대변인 역할을 밖에 못하는 것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두 아이들 집단이 둘이 서로 싸우는데 그 안에서는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논리가 팽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은 우리 방울뱀족 땅이야, 아니야 이 땅은 우리 독수리족 땅이야, 절대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 샘물을 위해서 네가 살아줘야 되겠어. 우리의 이 공토를 위해서 네가 없어져줘야 되겠어. 더 극단적으로는 너희의 생명이 없어지는 게 나. 그게 이제 히틀러죠. 홀로코스트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외부에서 개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다. 너희들 다 옳다. 너희들 다 같은 사람이다. 너희들 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다 한 배에서 나온 자식이라면 너희들 다 내 자식들이다라고 누군가 와서 개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언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인류의 그 폭력과 인류의 그 어찌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무능력함에 서로를 죽일 수밖에 없고 서로의 목숨을 빼앗아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아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 내가 원래 원했던 길이 있다, 너희는 다 내가 낳은 자식들이다 라고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5절 보시면 8장 15절 보면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너희는 육체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한다. 너희는 너희의 출신 성분이 어딘지, 너희의 고향이 어딘지, 네가 쓰는 말이 뭔지, 네가 어떤 민족의 사람인지, 네가 어떤 정치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나이가 많은지, 네가 나이가 적은지, 네가 자유주의자인지, 보수주의자인지, 아니면 네가 진보주의자인지, 나는 너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육체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 계심이라. 내가 보는 관점은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내가 그렇게 너희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05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육체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네가 백인이든 네가 황인종이든 네가 흑인이든 중요하지 않다. 네가 고향이 어디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가 좋아하는 성향이 무엇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주님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하고 헬라인은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AD 70년경에 티투스 나중에 황제가 되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지만 여전히 유대인 공동체는 유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유대인들이 멸절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AD 133년에 바르코르바라고 하는 인물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폭동을 일으켰냐면 가이사라죠. 그러니까 케이사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그 헬라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원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헬라인들이 유대인들을 격분시키기 위해서 유대인들 회당 가는 길을 다 막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돼지 같은 것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롱한 거죠. 그 유대인들이 거기에 격분해서 헬라인들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고 이거를 빌미로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유대인들을 그 도시에서 수만 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다 알려져가지고 각지에서 격분해서 다 일어나고 그리스인들을 때려잡으려고 하고 로마를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결국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유대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이제 1950년대 이를 때까지 전 세계를 유랑하는 민족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만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엄연한 복음의 진실 앞에서도 이걸 무시하고 내가 속한 정치적인 당파에 따라서 견해에 따라서 내가 속한 어떤 세대에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적인 취향에 따라서 저 사람과 나는 하나가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코끼리, 우리 자신의 직관과 우리 자신의 성향과 우리 자신의 본능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견해들을 굴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겪게 된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이제 청년 2부를 이제 맡고 있는데요. 박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이제 제 청년부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원래 청년 때는 교회 안 나오는 때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쩌라는 건가 그리고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잘하려고 하지 마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헤맸습니다. 이게 뭔가 도대체 제가 전에 있던 이제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항상 예배가 끝나면 청년부 인원이 몇 명 모였는지 보고를 해야 되고 또 열심히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교회에 또 보고를 하고 위에 목사님들에게 보고를 해야 능력이 있는 사역자라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열심히 하지 마 이러시고 잘하려 그러지 마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3년을 헤맸습니다. 인생이 이게 도대체 뭔가,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시간은 정말 잘 가더라고요. 시간 정말 잘 가고 제 몸은 아시아 선수촌에 있는 비둘기처럼 점점 몸 불고 저 선수촌 공원에 있는 비둘기처럼 그리고 점점 무능력해지는 이 제 자신. 옛날에는 정말로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열심히 뭔가 일을 해야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일이 없는 교회잖아요. 세상에 일이 없는 교회. 가끔 이대원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윤 목사 와봐. 그러면 일을 시키시려나 보다. 딱 가보면 이런 음악 CD 들어봤어? 한번 들어봐. 이런 건지 아직 클래식인데 좋아 이러고 돌려주시고 도대체 여기는 뭔가? 왜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경쟁을 하지 않는가? 4년쯤 지나서 알게 됐습니다. 이 무능력함이란 얼마나 고귀한 무능력함인가? 얼마나 아름다운 할 수 없음인가? 그리고 제가 이번에 터키 가서 그 무능력함의 극치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제 다른 교회는 이제 단기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두 주에서 길게는 한 달 정도 이제 외국 선교지를 방문해서 여러 사역들을 하죠. 제가 이전 교회들에서 사역을 할 때는 무언가 어떤 사역의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고 무슬림 지역 같은 데 가서 남들 안 보는 데서 막 이렇게 전도지 놓고 오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그 복음을 전하고 오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리는 청년들이 있으면 막 혼내고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정신 못 차릴래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엄청 잘 갈궜어요. 청년들을 그냥 막 달달 볶고 근데 이제 이번에 또 많은 성도님들이 도와주시고 또 교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선교지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가는 비행기에서 제가 결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전처럼 내가 조작하지 않겠습니다. 통제하지 않아 한번 안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을. 사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통제하거나 조작하지 않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제 언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딱 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제 마음을 이렇게 막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자매 중에 하나는 와서 이렇게 좀 선교지 좀 보고 선교사님 설명도 좀 더 듣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셀카를 찍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 배경이 좋으니까. 그래서 막 속으로 저거 이렇게 한마디 할까 말까 그냥 고민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그냥 말고. 또 좀 더 열심히 이렇게 현지인들 붙잡고 좀 이렇게 좀 친구도 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놀고 이런 거 보면서 이게 좀 내가 얘기를 할까 말까 통제를 할까 조작을 할까 말까. 근데 놀랍게도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5일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어디 말라티아라는 데서 카이세리라는 데로 이제 한 5시간쯤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 일이 이렇게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이렇게 막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그때 이 청년들의 이 고백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신 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작해서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청년들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고 계신 거를 봤어요. 그리고 제 눈이 갑자기 확 트여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조작하지 않아도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특히 그 이슬람권에 가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데 예수가 별로 필요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고 사람들이 착하니까요. 그리고 그냥 그 이슬람 그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들한테서 이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죽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너를 부인해라 이 얘기랑 똑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 마음 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고민들을 선교사님들하고 나누고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꼭 한국 가면 남포계랑 박 목사님한테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 이분은 우리 교회랑 연관이 있으신 분은 아닌데 저희 이제 같이 다녔던 이재호 선교사님 말고 또 이제 같이 다니는 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청년 때부터 박 목사님 설교 듣고 남포교회 홈페이지 와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자기가 이슬람권에서 사역해야 되는 길을 찾았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뭐냐? 우리 요즘 얼마나 난리입니까? 그 이슬람 포비하다 뭐다 해서 이슬람이 몰려온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간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냐. 자기가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되는 거죠. 누군가 합리주의자가 제 얘기를 들은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사실 저도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박 목사님은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괜찮다 그러세요. 근데 저는 앞으로 은퇴하려면 한 수십 년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안 괜찮아요. 이거 교회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저 두렵고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 한국 교회는 점점 쭉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나중에 남포교회를 떠나게 되면 어디 딴 데 내가 취직이나 할 때가 있을까? 뭐 이제 이런 뭐 별 이렇게 목사지만 이렇게 인간적인 걱정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하나님이 오고 계시는 거구나.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자꾸 이 바리새인들처럼 야, 우리 팀만 우리 내 어떤 목숨만 어떤 내 상황만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오고 계시면서 우리 모두를 다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터벅터벅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많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사람의 숫자에 어떤 복음이 휘둘린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의 성도가 준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존경하고 우리가 사랑했던 지도자가 언젠가 이제 세월의 흐름에 따라 이제 이렇게 사라지게 되시겠죠. 그러나 두려워할 게 없는 것이죠. 그 상황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내용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모두를 휘감고 계신다는 그 설교를 우리의 열심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무능력함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시고 내가 내 거를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다른 이들을 죽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라고 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위기가 와야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와야 그것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와야 그 내용이 우리에게 현실화되지 않겠습니까? 시험이 올 거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돼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6장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해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오심은 때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미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가 당황스러운 당혹감 가운데 오십니다. 그런데 그 당혹감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러한 당혹감과는 다르다. 그러니 안심하고 너희의 길을 걸어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오십니다 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너희는 옛날 미국의 초대교회에 미국을 세웠던 청교도들은 그 말씀을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언덕 위에 세운 교회.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합리성을 가지고 내 편을 가르고 네 편을 가르고 서로 죽이는 그런 암흑 가운데 있다면 이 교회를 봐라.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냐.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정치적인 견해들이 있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세대들이 있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 교회 안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냐. 그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주님께서 하나로 묶으셨다. 봐라.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증인으로 세우셨으니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미래에 겁먹지 말고 증인으로 멋있게 남자답게 서라.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서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화 스포일러가 될까봐 말씀을 드릴까 주저했는데요. 몇 주 전에 목사님들하고 명량이란 영화를 봤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영화죠. 마지막 장면이 그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배가 12척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상대편에는 한 300척 되는 배들이 몰려옵니다. 근데 나머지 11척도 다 쫄아서 우리가 어떻게 저 일본, 저 외군의 배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 뒤로 물러나 있죠. 근데 이순신의 배만,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스포일러인데. 이순신의 배만 그 앞에 딱 그 항을 딱 그 저기 급류를 딱 지키고 서서 계속 포를 쏘는 겁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 한국 이 배, 조선의 이 포가 훨씬 일본의 어떤 그 포보다 이렇게 멀리 나갔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서서 계속 포를 쏘는 거죠. 그걸 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이, 뒤에 있는 배들이 용기를 얻어서 다가와서 이제 이기죠. 주님이 우리 남포교회 성도님들께 원하시는 역할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붙어보면 상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아 와라. 온갖 세상의 도전들아 와라. 포스트 모던이여 와라. 창조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다 벌벌 떨고 있을 때 이순신의 배처럼 서서, 대장부처럼 서서, 때로는 그것이 두렵고 떨리지만 이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두렵고 떨림은 세상의 두렵고 떨림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버텨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미래를 가지고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이 어떤 풍랑 속에서 우리 가운데 처벅처벅 풍랑을 밟고 우리 가운데 걸어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이 원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라 이건 벌벌 떨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선행적인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를 묶으신 그 주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 그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현실을 통해서 실제화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답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시험아 빨리 와라. 그래서 내 실력을 보여주게. 온갖 어려운 시험아 더 와라. 내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보여주마. 우리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인생의 파고를 맞이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은혜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은혜로 30년 가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 세상을 항해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전히 우리의 선장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째째하게 내 편과 네 편을 가르는 세상의 법칙대로 우리가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께서 모든 이들에게 밝히 보여주기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넉넉하고 의리 있고 멋있게 이 세상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